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듣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정서가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인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을 자신 앞으로 다시 불러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를 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즉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루터가 착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루터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이 의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인생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교만을 깨뜨려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말할 것도 없이 다 모두가 다 죄인이요 율법의 정죄 앞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변명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 율법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삶은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논증한 다음에 3장 21절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처지 안에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항상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또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이고 다 어긋나고 다 지우쳤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이 마당에서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것 여부와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결정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자체가 구약 율법에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라는 그 말이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신약시대의 서신서는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회람용 서신이라는 이 말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귀로 이렇게 쭉 들으면 중간중간에 앞에 했던 말들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곧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각각 다르고 도덕 윤리 수준이나 교육받은 가르침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셨다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간과했다는 말은 보고도 지나쳤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기 위한 제사 제도를 계시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실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죄를 범하면 짐승이 죽어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바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살 수 있나요? 수조마리가 죽어도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이 말은 실제로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임당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런 말이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고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시는가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죄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죄들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특별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요. 그래서 그 기억은 그저 컴퓨터 포맷하듯이 그냥 한번 싹 그냥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들고 이런 죄까지도 친히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지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셨지만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마지막이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1장 18절부터 쭉 요약하면서 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은 내가 행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가능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행한 것이 상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 못한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난 다음에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이 100% 순도 100%의 선으로만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00% 순도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손은 그리고 그 손을 내민 것은 이 손은 내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손을 내민 것은 내 의지의 행위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인간의 공로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밥 숟가락 하나도 다 받아서 먹는 신세, 이것은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적인 자비와 공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예상하고 내다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것도 이런 부르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르심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자가 부르심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지식, 명예, 지위, 돈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면면을 보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지지리도 못 살고 못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만 예수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라고 말할 때 인간의 어떤 조건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 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처럼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죄악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무한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대개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내용인 것처럼 어떤 무슨 지식이나 정보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더라. 그래서 삶은 아무 때나 살아도 그런 사실을 그냥 귀로 듣고 그런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런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알면 그 삶이 그야말로 비포와 애프터로 이전과 이후로 그리하여 내가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내가 바라봐도 미쳤구나, 내가 바라도 정신병자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획을 긋는, 그리하여 내 삶을 딱 나누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현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자신의 영혼을 붙드는 견고한 닭과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영적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소망과 확신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수천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복음하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처음 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심령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면 복음이 선포되면 그 당장 그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방도와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 구속의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자녀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든 자녀든 특별히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도 하고 때로 역정도 내고 타박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줘야 됩니까?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너 얼굴을 못 보겠다, 안 보겠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말에 불과할 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너를 돌이키더라도 네 얼굴을 보고만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부는 서로 간에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받은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로는 들었으나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공의로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서 그래서 내 편에서 뭔가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의밖에 없고 내 편에서 뭔가 자랑한다면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무슨 법으로냐라고 말했는데 이 법은 율법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래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리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로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행위로냐라는 이 말도 행위의 법으로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단지 행위로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서 무슨 법으로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행위로냐라는 이 말도 행위의 법으로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같은 단어를 두 번 똑같이 쓰면 말이 장황해지기 때문에 생략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은 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행위로냐라는 말에는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로냐라는 이 말은 행위들의 법으로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즉 행위가 의에 이르는 원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위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해놓으면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 원리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보통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게 하십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어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또다시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데 이게 바로 언약적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예요.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마지막 날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최종적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네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언약적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곡해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가르친 가르침들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은혜가 뭔지 알면 절대로 방자한 삶을 살게 되지 않고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해서 또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교리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중점적으로 주어졌다가 어떤 또 잘못된 가르침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잡히기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교회 역사고 이것이 곧 교리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정돈하기 위한 회의로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고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톤 신경과 같은 이런 신경들이 만들어졌던 것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한, 그리하여 복된 복음의 가르침 안에 성도들을 두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하게 된 다음부터의 성화의 삶은 인간의 자유나 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사용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문으로는 율법주의를 몰아내고 뒷문으로 다시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꼴이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횡행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고 상급은 내 믿음과 내 선행으로 온다라는 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도 그렇지만 걸어가게 되는 성화도 믿음으로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를 시인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가능하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것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안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믿음이 앞서 말씀드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위는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따라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되면 선행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의 효력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싹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열매 맺죠.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비의 은혜죠. 그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다른 은혜입니까? 그 역시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옳게 되고 성화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와 관련해서 어떤 차별도 없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인류를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눌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은혜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제일 먼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앞에 무력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통일국가로 존재했다가 둘로 쪼개지고 각각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사람의 심령의 변화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율법을 도통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고 그 역사를 담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도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어떤 근본적 변화, 어떤 마음의 변화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들의 영적 무능과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여 그래하여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도록 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바로 이런 내용과 가르침을 담는 그릇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사용한 거예요. 역사를 틀로 복음을 담아 우리에게 전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은혜를 약속하고 율법과 선제를 통하여 증가하신 대상은 이름에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신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제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놓쳐버리고 역사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보로만 이해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적 가르침은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 인간이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의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 외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자인 이스라엘도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3장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다룬 하나님의 의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복음의 범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진리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혈통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의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로마에 있는 너희 이방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얼마든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제가 마지막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돈에 근간다면 부자가 구원받겠죠? 만약에 구원이 명예에 근간다면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에만 근간합니다.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런 칭의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사람의 조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생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대로 제가 앞서도 하나의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의 원리는 또 한 가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바로 그 오해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베풀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분명히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오해는 불식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입니다. 31절은 이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은 율법을 과연 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했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굳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제사들을 또 실행하도록 하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예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역사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실행하신 구속의 경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멸망을 선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역사,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 새로운 시대는 옛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 가운데 두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현상교회 담임 목회자로 20년 이상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개 다 진실이라고 혹 제가 착각해서 다른 말을 해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2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한마디 딱 말을 하면 그 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심어두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펼쳐졌고요.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신 다음에 왜 복음을 설명하셨는가? 하나님은 온 인류가 역사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걸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여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왜 구약 성경을 여기다가 담아 거의 5분의 4 정도 되는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담아 두셨을까요? 그냥 없애버리시죠. 뭐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면 신약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시기 위함이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에드워드가 구속사에 대한 책을 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 있는 역사로만 한정짓지 않았어요. 당시 자신이 살았던 시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범주 안에 두었습니다. 그게 맞죠. 구약의 내용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완성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31절에서는 율법이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데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21절이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려놓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취로서 그것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약 성경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이방 여자 라합이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죠?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인류의 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은 성화였죠. 의롭다함을 받은 열매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구약의 스토리가 단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혀지지 않고 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런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4장 1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있지 않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시금석. 첫째는 자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 이외에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그랬죠. 근래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죠?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 제3세계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봐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요? 성소수자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주례를 서지 않다든지 그런 이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학재단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지 하면 그게 법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그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교만할 수 있지만요, 항시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집안이 좋다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검판사 있고 뭐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유력한 정치가가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로 늘 무장하고 자랑할 때가 뭐가 있느냐? 혹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절대로 율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율법을 피하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자태와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낼지언정 어줍지 않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업수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